자, 좋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요즘에 뜨거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캄보디아 범죄단지 얘기입니다. 너무 뜨겁죠? 글로벌적 관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가 요즘에 이렇게 뜨거워질지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9월 16일 날 외교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근 캄보디아 스캠센터 내 우리 국민 취업 사기, 당근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내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입니다. 여행자제 및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 특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프놈펜시의 2단계 여행자제령을 내렸어요. 이걸 지도인데 보시면은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원래 특별여행주의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시면 잘 안 되는 곳이에요. 원래 그렇고 파란색은 그냥 여행유의지역이에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좀 많이 가시죠. 그랬는데 이번에 여기 가운데 노란색, 여기가 프놈펜시인데 노란색을 2단계 여행자제 및 특별여행지역으로 선택을 한 건데, 자 근데 프놈펜시가 어떤 곳이길래 2단계 여행자제 경보를 내렸냐? 저기는 캄보디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당황스러운 게 이런 지방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없는 시골 이런 데를 이번에 격상한 게 아니라 특별여행주의보를 어디에 내렸냐? 이 나라의 수도에 내린 거예요. 수도에. 프놈펜시는 캄보디아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냐? 여러분 다 아시지만 2014년 10월 KBS에 이런 게 떴어요. KBS가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기자분들이 직접 가져갔고 취재 방송을 합니다. 끌려가는 한국인들에서 카메라에 납치 정황이 잡히고 이들이 봉고차 같은 데 세워갖고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푸노페시에 한국인 피해자가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오른쪽에. 그랬더니 갑자기 웬 남자가 나오더니 자기하고 인증상을 찍더니 납치해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간 우리 기자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기자분이 갑자기 이 사람을 여기 지금 용의자라고 보이는 이 사람을 태자단지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아, 이 사람 태자단지에서 총 들고 사람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태자단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태자단지는 뭐냐?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에 너무 뜨거워서 물론 다 보셨겠지만 주로 캄보디아나 미얀마 등에 있다고 하는 대규모 범죄시설 중에 하나. 이 단지를 태자단지라고 합니다. 아까 푸놈펜시에서 35km가량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뭐 보이스피싱을 한다든지 리딩방을 한다든지 뭐 로맨스 스킴을 한다든지 이런 범죄를 벌이는 곳이죠. 근데 규모를 딱 봐도 알겠지만 대도시, 우리나라 좀 서울시 같은 데서 35km량밖에 안 떨어지는데 이건 뭐 어마어마한 시설을 갖고 있는 이런 범죄 단지라고 할 수 있고, 저 KBS 영상을 보면 취재 기자분이 현지 경찰에 방금 납치된 사람을 신고해요. 나옵니다. 영상에서 보세요. 그랬더니 현지 경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누가 납치됐어요? 그러니까 KBS 기자는 모르죠. 누군지는 모르잖아. 납치된 모습을 봤지만 납치된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신고가 어렵다. 이름을 알기 전까지는 뭐 신고가 어렵다. 현지 경찰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전혀 먹히지 않았죠. 자 이건 이제 KBS 영상 가서 보시고 무슨 일인 거냐.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이런 특별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저 태자단지란 곳에서 어떻게 대도시 한가운데서 사람을 납치할 수 있냐. 수도인데. 태자의 태자가 우리나라 그 태자하고 똑같습니다. 프린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년도 되지 않은 프린스 그룹이란 곳이 캄보디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최고의 인물 같은 대기업 중 하나로 성장했다. 이 태자단지란 곳은 저 프린스 그룹이라는 곳이 배우로 지목이 되어서 아무도 모르죠. 실제 배우인지 모르지만 어쨌건 배우일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태자단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프린스 그룹이라는 곳의 회장은 중국계 이민자로 놀랍게도 훈센 캄보디아 전 총리의 고문, 2018년엔 내무부 고문 국무장관급 직책, 심지어 아들인 훈만의 총리의 고문직도 맡았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청난 권력자라는 거죠. 1987년생 만 38세기라는데 외교 무대에서도 보여요. 이게 쿠바에 가서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있죠. 전 총리와 여기가 쿠바 쪽 회담을 하는데 거기에 저 프린스 그룹 회장이라는 아저씨가 동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자라는 건데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프린스 그룹은 물론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런 그룹이 범죄시설과 연루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보도합니다. 탈출한 노동자들을 구타당하고 전기총에 맞았다. 프린스 그룹 연기시설에서 고문과 강제노동 혐의가 있는 게 아니냐. 참고로 저 그룹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들어진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고요. 카지노, 쇼핑몰 사업 이런 걸로 이제 큰 돈을 버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저 프린스 그룹이 운영하고 있다는 어떤 시설을 얘네들이 가서 취재를 해요. 뭐 골든 포춘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강제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안에 잡혀왔고 납치 뭐 이런 게 이러다고 있다고 하는데 프린스 그룹은 아니다. 임대를 해준 거다. 자기들은 누구한테 임대를 해줬고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른다. 라고 부인하는 그런 기사가 실립니다. 제가 딱 봐도 알겠지만 뭔가 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딘지 모르 굉장히 권력자하고 뭔가 연계됐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 인권단체 국제 엠네스티는 6월에 이런 기사를 냅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저 범죄시설을 고의로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캄보디아 정부가 아동을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을 잔혹한 사기시설에 팔아넘기는 사이버 범죄 조직의 침해를 고의로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엠네스티는 캄보디아의 53개의 스캠센터와 수십 개의 의심장소를 파악을 했고 저 캄보디아의 범죄시설은 마치 감옥과 같았다. 감옥과 같이 높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고 무장한 경비원들을 지키고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게 하고 있었고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강한 얘기인데 엠네스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이 파악한 3분의 2 이상 시설에 경찰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 이후에도 계속 운영이 된다. 심지어 경찰한테 신고했더니 업주에게 구타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이들의 결론은 이래요. 이 범죄 시설들은 캄보디아 정부의 명백한 동의 또는 묵인 하에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아무리 캄보디아라고 할지라도 범죄 시설을 왜 묵인을 하냐. 가서 거기 뭐 경찰 넣던지 뭐 군사력을 동원해서 거기를 때려잡으면 될 텐데 미국 평화연구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사이버 사기 수익은 연간 125억 달러를 초과하는 걸로 추산된다. 이는 캄보디아 공식 GDP의 절반이며 많은 자산들을 현지 엘리트들이 소유하고 있다. 공식 GDP의 절반을 사이버 사기를 쳐서 버는 거 아니냐. 캄보디아 내에는 수십 곳이 넘는 범죄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망고 단지라는 곳인데 색깔이 망고색이라 그럽니다. 사진이 색깔이 이래서 그런데 약간 노르스름하게 망고색이라 그래요. 3만 평이 넘는 넓이, 수천 명의 조직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단지들은 만들어진 지가 5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거의 다 최근에 만들었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캄보디아 정부가 주기적으로 저 범죄 단지를 습격해서 수천 명씩을 체포해요. 최근 미얀마의 단속으로 약 7천 명의 인신매매 노동자가 풀려났다. 한 번 습격하면 막 3천 명이 체포되고 수천 명이 풀려나고 이런 대규모 단지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를 습격해서 수천 명을 체포해도 잠깐일 뿐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범죄 단지들은 주로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위치하는데 이들은 인신매매된 사람들을 이제 비참한 시설에 넣고 일하도록 강요한다. 지난 5월 미국 재무부는 미얀마 반군 지도자를 사이버 관련 혐의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태국과 미얀마 국경에 배치한 KNA라는 이제 군대입니다. 군대, 군벌. 군벌이 통제하는 지역이 여러 사이버 조직의 본거지다. 뭐 옛날에 뭐 골든 트라이앵글 그래서 거기서 마약 팔고 그랬잖아요. 그런 KNA 같은 버마 군대의 범죄 활동과 연계돼서 이익을 얻고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얀마 반군이 온라인 사기단에 토지를 임대하고 보안을 제공했다. 근데 우리가 반군이 뭔지를 알 필요는 없는데 한마디로 반군 정부 정도면 저 지역의 반군이지만 어쨌건 지배자다. 지배자인데 그들과 그 군대가 저 범죄센터에 뒤를 봐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미얀마는 왜 그러냐? 역시 미국 평화연구소의 레포트에 따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기반을 둔 범죄 조직이 사기를 통해서 훔친 자금은 연간 438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공식 GDP 합계의 거의 40%다. 옛날에는 뭐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마약을 팔았는데 이젠 그거보다 더 쏠쏠한 거를 찾았다는 소리입니다. 세계가 디지털 전환을 하고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국가 공식 GDP의 40%를 벌어들일 만한 황금 알을 찾았다는 말이고 이 돈의 일부를 누가 가져가겠냐. 이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제 미얀마 군부나 캄보디아 및 라오스의 지배 엘리트들에게 흘러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한 나라의 수도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면 말이 안 돼. 서울에 이런 게 있으면 바로 끝인데 집단 범죄 단지 납치되고 뭐 심지어 구타, 폭행, 뭐 심지어 뭐 살인까지 있었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런 단지들이 있었던 이유가 뭐 저런 게 이 단지들은 또 대개 불과 3에서 5년 사이에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죠. 그럼 이 범죄단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이것도 역시 2015년 4월 유엔 보고서가 있습니다. 유엔 마약 범죄국은 동남아시아 사기 범죄 변곡점이라는 보고서를 2015년 4월에 발행을 했어요. 동남아시아 사기센터 지하금융 불법 온라인 사기가 변곡점에 도달했다. 무슨 변곡점이냐? 지금까지 사실 거의 다 말씀드렸는데 최근 동남아시아의 조직 범죄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마약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 최근 10년간 합성 마약 공급량도 역시 매우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증해서 돈을 많이 벌어 그건 똑같아. 하지만 초국가적 조직 범죄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뭐를 진화한다는 겁니까? 마약 생산보다 더 돈이 될 거리를 찾았다는 거죠. 초국가적 조직과 자금 세탁업자, 인신 매매업자, 브로커, 그리고 조력자, 이런 상호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이버 사기 및 스캠 센터의 급증으로 특징되어진다. 그러니까 저런 대규모 범죄 단지를 만들어 놓고 전 세계 각국의 자금 세탁업자, 인신 매매업자, 브로커, 조력자들을 둔 다음에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나졌다는 말이고요.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 범죄 조직 단지라는 것이 등장했다.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새롭게 등장한 불법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범죄 조직 단지,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무슨 뭐 태자 단지라는 동, 망고 단지라는 동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는데, 이런 범죄 조직 단지는 범죄 수익원을 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범죄 수익을 세탁하고 있다.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 범죄 단지는 이 규모가 산업적 규모로 성장했다. 그동안 뭐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거를 벌었던 돈이 수조 원의 불법 자금이 여기에 들어가면서 이 스캠 센터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지금 산업적 규모로 성장했는데, 범죄 조직들은 거버넌스가 취약한 지역에 주로 유입이 되며 당연히 부패하겠죠. 부패가 조장되었고 지속적으로 확장된다. 이 산업의 규모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2023년 사이버 사기로 인한 손실액은 최대 370억 달러, 51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동아시아 빼고 세계적으로는 손실이 훨씬 더클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퍼지고 있는 저 불법 범죄단지의 파괴력은 미국 평화연구소, 여기도 권위 있는 곳입니다. 이 위협을 펜타닐 거래와 동일하게 파괴적이다. 수백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 유엔이 공개한 저 레포트에 보면은 동남아시아 범죄단지들이 쫙 나오는데 사진들이 쫙 나와요. 공중으로 찍은 거죠. 인공위성 사진을 찍은 건데, 알려지지 않는 곳을 감안하면 수백 곳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고요. 저 범죄 단지 안에서 인신매매 당한 사람들은 당연히 극한의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사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구타를 당하고, 자신 일하는 건물에 24시간 감금 상태로 일하고, 범죄자들은 인신매매로 피해자들을 매일 고문했다. 매일 또 고문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게다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크게 문제된 게, 이놈들이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유인 납치해서 범죄 도구로 사용하죠. 납치, 폭행, 고문, 성폭행, 감금, 심지어 살인까지. 이 숫자가 몇년 사이에, 이게 다몇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캄보디아 한인 납치 신고 건수가 지금 들어온 게 2015년 8월까지가 330건이라고 합니다. 신문에 많이 나왔죠. 8월까지면 12월이니까 이게 뭐 400건은 뭐 그냥 넘을 것 같고 거의 500건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고 건수니까 실제로 신고를 못하고 잡혀있는 숫자를 생각을 해보면 뭐 수백 명 이상, 잘하면 이거 합치면 지금 뭐 1000단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납치 건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죠. 최근에 언론을 달군 가장 가슴 아팠던 한국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심장마비라고 표현했는데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살해당했다. 현지 박람회에 이제 간다 그랬다가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나오면서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뜨겁고, 유엔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부상하는 아시아 범죄 조직, 글로벌 최상위 조직으로 부상 중이고, 아시아 범죄 조직은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사기, 사이버 도박장, 자금 세탁, 지하 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시장 선두자로 부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들은 마치 암세포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조직 범죄단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캄보디아 웬치와 돼지 도살자 이런 이름으로 그화를 했어요. 웬치라는 거는 중국어로 단지라고 합니다. 근데 조직을 보면 정말 이 소름 돋는 게, 로맨스 스캠, 한국인 대표가 있고 중국인 총책이 있고 한국 총책, 뭐 팀장, 리딩방 총책, 로맨스 스캠 총책, 무슨 총책, 자기들끼리 팀을 나눠서 인사과장, 분석가, 화력실. 저 위에 있는 돼지 도살자는 뭐냐? 최근 만연하는 사기의 수법을 돼지 도살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피그 부처링인데 최근 일어나는 사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요. 돼지 도살이 뭐냐? 뭐 돼지를 죽인다는 거냐? 사람을 죽인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피해자를 돼지처럼 살찌운 다음에 도축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SNS나 유튜브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신뢰와 믿음을 줘요.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 돼지를 살찌워. 뭐가 막 올라갈 것처럼 얘기를 해. 그 리딩방 같은 데서 뭐가 막 다 먹었다고 얘기를 해. 뭐 인지도를 어떤 많은 사람들 끌던 로맨스 스캠도 마찬가지로 되게 친하게 지내고 너를 사랑할 것 같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멋진 주제로 뭐 어떻게 해서 전 세계 뭐가 되고, 투자 사기도 마찬가지죠. 돼지를 살찌워요. 그 다음에 도축하는.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을 살찌는 돼지라고 부른다. 그들끼린 돼지라고 부른다. 돼지. 돼지 살쪄왔냐? 얼마큼 쪄왔냐? 그 정도 쪘으면 도축하지. 그래서 돼지 도살 사기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게 왜 니도니아를 시전하는 거죠. 잡지도 못하고 사는 건 네 책임이다 이런 소리하고, 절대 따지 못하게 설계되는 불법 사기 온라인 도박장. 큰돈 따면 이게 왜 니도니아 나오죠? 리딩방 바람잡이들을 고용해 운영된다. 대부분 작전필 때 바람잡이 다 고용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승하고 말도 안 되는 빠진 거 이럴 때는 다 의심해 봐야 돼요. 돼지 키우는 거, 돼지 키우는 거. 로맨스 스캠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KBS에서 불법 리딩방 사기 건물이라고 나왔던 건물이 있는데, 야, 물론 이걸 전체를 다 쓰진 않겠지만, 다 쓰진 않겠죠? 이건 무슨 대기업 본사 건물도 아니고, 이 지금 대도시잖아요. 대도시 주위 보더라도 대도시 한복판에 초대형 빌딩이 서 있는데 불법 리딩방 사기 뭐 거점 건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025년 6월 싱가포르는 강력한 사기 방지법을 통과합니다. 뭐라고 통과를 했냐? 이 법은 경찰한테 은행 거래 계좌 차단 권한을 줬어요. 무슨 소리냐? 보이스피싱 같은 걸 할 때 돈을 빼려고 할 때 경찰이 그 빼지 마세요, 빼지 마세요. 우린 그러잖아요. 설득을 하고. 근데 경찰한테 이게 사기꾼인 것 같으면 개인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개인의 어떤 권리를 많이 제한하는 거 아니냐. 내가 돈을 송금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막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말이 많았는데 싱가포르도 워낙에 많이 당하다 보니까 야, 안 되겠다. 공권력이죠, 일종의. 공권력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예 계좌를 동결시켜버립니다. 이 은행 거래를 차단하는 이런 사기 방지법을 통과시켰고요. 유엔은 지금 현재 국가 간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지역 동아시아 국가들 포함해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사기 센터, 저렇게 많이 스캠 센터라고 그러죠, 몰려있는 저런 범죄 단지를 공동의 우선지 두지 않았는데 이젠 상황이 바뀌고 있다. 피해가 너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올해 1조를 넘을 걸 예상됩니다. 7월까지 누적 8천억인데 2025년 이대로 쭉 가면은 12월까지 쭉 가면 1조 3천억까지도 예상이 돼요. 전망입니다. 7월까지 잡힌 값이 8천억이에요. 작년에가 9,500억이었어요. 보이스피싱 피해만, 신고된 것만 잡혀가고 뭐 이런 거는 뭐 여기 잡힌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은행의 무과실 배상을 추진하겠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회사가 배상할 수 있도록 무과실 배상 책임 법제화를 추진한다. 기관이 과실이 없는데 왜 배상해야 됩니까?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관이 어느 정도 관심과 책임을 가져달라는 요청이다. 이거는 굉장히 뭐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기관한테 그 계좌를 동결시키는 권한을 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무과실 배상 하여튼 뭐 그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10월 1일 외교부는 한국 캄보디아 영사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와 출입국 및 체류 편익 증직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 10월 10일 날은 아까 전 9월달 여행주의보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경보를 상향합니다. 아까 전 처음 얘기했던 9월달 그 여행유의, 그건 이제 잊어버리셔도 돼요. 지금은 특별여행주의보입니다.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십시오. 10월 10일 날 외교부가 경보를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동일한 날 외교부는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합니다. 외교부로 서울에 있는 캄보디아 대사를 부르는 거예요. 초치죠. 후원 폰로 탄학시라고 하는데 초치해서 항의하고 근절 대책을 마련해달라. 취업사기 감금 피해가 있다. 경찰은 요 직전에 캄보디아와 코리아 데스크 설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상대 범죄에 맞서 코리아 데스크를 설치하겠다. 이거는 한국인 경찰관이 현지 경찰 관서에 직접 파견을 나가서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겠다. 이런 걸로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해봐야겠지만, 한국인 경찰관이 캄보디아 경찰관서에 가서, 아, 그 경찰관 분의 안위까지도 걱정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뭐 한인 범죄에 대응하겠다고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여기에 또 많이 가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의 증언을 받아보면은 높은 연봉, 뭐 고소득을 미끼로 뭐 이렇게 유인한다고 하죠. SNS 같은 걸 통해서 온다 그러는데, 지금 뭐 외교부도 경보를 상향 조정했죠. 격상하고 하니까 위험한 곳은 당연히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가 아시아를 포함해서 새롭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범죄 조직의 지금 모습을 보고 있는 거고, 거기에 공동 대응하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